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섭게 맨 멍에와 그들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 말씀 특별히 6절에 있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아기 이야기하면서 아기의 이미지와는 반대가 되는 정치적인 그런 단어들이 있고 파워풀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정사를 며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경은 줄기차게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그 언어를 뭐 정치라고 표현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토픽을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한글 설교 제목을 하면 영어로 답변이 Be a prince, 왕이 되십시오 이런 말이죠. Be yourself, 이건 한국어로 번역을 잘 못하겠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왕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조금 어감이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왕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주로 성탄절과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누면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오늘은 제가 약간 일탈을 해서 예수님의 그 왕대심이 우리가 왕됨을 요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출발하는데 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나라이지요. 근데 그 나라에 다윗의 왕위를 잇는 자를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Prince of Peace 그랬죠. 이 평강의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따져보아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가 하나님이고 수는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엉뚱한 해석 같지만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를 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는 의미를 가진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타이틀이 참 많이 붙습니다.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다 붙여서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장명이 되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 구원 하는 혹은 구원시키는 일로 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왕에게 있었던 일, 왕이 해야 할 일은 왕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 왕 밑에 있는 백성들도 왕에게 있었던 일을 해야 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이 먼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1차적으로 그 백성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가 언급을 하고 힌트를 드렸거니와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사셨다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래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스토리를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으로 제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부니엘에서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노네. 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이유는 그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님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처럼 옛날 김포공항 떠났을 때 혹은 요즘 오신 분은 인천공항을 떠났을 때 JFK에서 형님이 마중 나왔을 때 그 반가운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서로가 원수된 만남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싸움을 벌이기 전에는 뭔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에는 기묘하게도 형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과 싸우는 노네임과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하죠. 천사와 싸우는 야곱의 스토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하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야곱이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라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왜냐? 네가 하나님과 그 사람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 이겼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번역은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크게 되어 이겼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뀌는 스토리가 창세기 32장에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한 번 더 창세기 35장에 잠시 넘어가 보면 한 번도 야곱이라 불리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라고 35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옆나라에 가가지고 남자들 다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슨 전쟁 시절입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을 가족들 몰살시키는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또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두려워하는 야곱이 아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젠 야곱이라 불리지 않게 할 거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두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 아까 예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의 그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맞춰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기존 이름에 알파벳 하나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바뀌는 이름도 있어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람이 아브람함이 되었어요. 할머니 사레가 사라가 된 것이 있죠.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뭐 야갑이라든지 뭐 야굽이라든지 이렇게 안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뭔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유대 학자들에게도 수수께끼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이름 바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다 이스라엘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 야곱의 이름이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게 당연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미스터리인데 야곱의 성품과 형 에서와의 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의로운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교육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걸 간단하게 아, 에서는 나쁜 놈, 야곱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라인이니까 좋은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게 못 돼요. 성경은 흙과 백을 가려내주는 그런 스타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 시대의 사람, 형님에서는 그 옛 시대의 사람, 이것은 우리 신학적인 의미에서 또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다. 에서가 나쁘고 야곱이 선하다라는 이분법에서 뒤로 물러서서 한번 보십시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관계는 라이벌이에요. 적대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형으로서 쌍둥이인데 그때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 제가 옛날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모방 농망이라고 그래요. 둘이 라이벌인데 라이벌이 갖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이것이 미메틱 디자이어, 모방 욕망이라는 것이죠. 내가 에서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동의를 하는 것이죠.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받은 이름이 야곱인데 어릴 때 둘 사이의 관계의 스토리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 사건 하나를 깨어보면 굉장히 일관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님 에서의 장자권, 영어로는 birthright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산 거죠. 물론 팥죽인데 형님이 입고 있는 사냥할 때 있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리브가 있죠. 레베카.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 형님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 이삭이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속이죠. 나는 큰 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은 죽으라고 에서가 되고 싶었던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형님 에서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큰아들이 갖다주는 사냥해서 잡은 짐승의 고기 맛을 아주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했고 그러나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에서 이 모든 것을 한 판에 뒤집어버리는 실험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야곱과 낯선 사람 사이의 그 실험, 그 실험이 끝나자 야곱에게 이제 이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 겨루다 싸움이죠. 영어로 wrestling입니다. wrestling. 하나님하고 wrestling에서 이겼다. 한국말로 번역은 아주 씨름이야. 좋은 말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분절을 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라고 할 때 이자와 스자와 라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야사르가 돼요. 야사르는 똑바로 선다라는 뜻입니다. 의롭게 똑바로 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자를 빼버리면 스라라는 말만 남죠. 스라. 이제 우리 히브리 말로 저희들이 분석하는데 쇼라라고 합니다. 쇼라. 혹은 그것이 나중에 그 러시아어로 가서 짜르가 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짜르가 뭐예요? 황제, 왕이죠. 룰러라는 뜻이에요. 프린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단순히 레슬링한다는 의미에서 그 안에 있는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는 어원, 왕이라는 의미와 똑바로 선다라는 의미를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면 그 이스라엘의 이름에 걸맞게 야곱이 살아야 되고 이제 야곱의 이름은 버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냥 진술입니다. 그래, 너는 이스라엘이야. 지금 유대인들은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그냥 간단한 뭐 진술로 보면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과연 그 진술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름이 바뀌도록, 이름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도전하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존재하라는 그 존재 자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는 이름값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왕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Be a prince. 왕이 되라는 것이. 왕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고 타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야곱이 형님의 발 뒤꿈치를 잡는 행위, 타인이 되려고 하는 르네 지랄의 분석에 저희들이 동의를 한다면 확 와닿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도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도전을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고생했다. 그래서 뭐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 이건 너무나 다 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면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에요? 다 노예고 종입니다. 어딜 가나 노예고 종이에요. 종이 됐으면 그 주인이 있을 테고 그 주인을 섬기지 않겠어요? 그 주인을 섬기면은 주인이 너무나 부럽죠. 주인은 돈도 많고 미래도 있고 가족이 있고 단란하고 그러니까 노예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보기 좋은 거예요.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는 것이죠. 르네 지라르의 그 분석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고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대로 사는 것입니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신적으로 또 교양미가 풍부한 그런 선진화된 사회에 노예가 가서 비교해보니 자신들은 어줍지 않고 쪼그라든 촌놈이죠. 처음 도시에 가게 된 유대인 자신들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야고보의 상황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이 옛 이름의 의미에 따라서 계속하는 것이 타인이 되려고 에서가 되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말하기로 여기는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열방같이 장작과 돌을 섬기는 세상 사람처럼 되고 싶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마음에 품은 것을 네가 가지지 못할 거야 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스토리는 말로 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유대인의 역사도 사실은 많이 알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뭐 처음에는 아시리아한테 잡혀와서 그 짓을 했을 것이고 바벨론에게 잡혀와서 그랬을 것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사람 밑에 종으로 또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메데파사를 멸망시킨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제국 밑에 가서 똑같이 그 사람이 찬란한 문화와 그 파워에 힘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제국을 멸망시킨 로마 제국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뿐만 아닙니다. 중세 시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페인에 살 때나 체코슬로바키아에 살 때나 러시아에 살 때 다 이 사람들이 동화되려고 하는 그런 텐션과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는 그 텐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뭐 아브라함이니 모세니 그런 것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유럽에 살면서 칸트를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헤겔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괴테와 실로와 모차르트와 베토벤 같은 그런 철학자, 시인, 음악가들이 굉장히 부러웠을 것이죠. 그러한 도전에서 자신들은 내가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왕으로서 그리고 올바르게 굳세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넘어 예수님께서 왕 되심은 그냥 우리가 왕 되심을 셀리브레이션 그냥 뭐 축하하고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받아야 할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Be a prince. 너무나 이게 이미지가 강한 말씀입니다. 웬만한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이름에 걸맞게 독립과 주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 보고 Be a prince 왕이 되거라라고 주문하셨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스스로 독립과 주권과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 크리스찬이란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로 걷어차면 안 되죠. 마치 야곱의 이름으로 옛 시대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에서가 되고 싶어하는 타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모방 욕망자가 됩니다. 그런 일인 것이죠. 모방 욕망자는 두려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약속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야곱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강합니다. 이미 강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크리스찬이야. 예수님의 제자야라는 그 레이블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뉴욕타임즈 12월 8일자 아티클 보시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 읽으실 분이 있을 거니까 제가 나누겠습니다. 아우슈비츠에 연인이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75주년이에요. 그런데 72년 동안 떨어져 있던 연인이 만났다는 스토리입니다. 뉴욕에서. 1943년 아우슈비츠 소각장에서 데이비드 위즈니아라는 남자와 17살짜리 남자와 헬렌 스피츠라는 여자, 누나죠. 8살 차이나. 근데 이 남자가 93세가 되었고 옛날을 회고하면서 인터뷰하면서 받아 적은 스토리입니다. 그 누나 이름은 별명으로 지피라고 했는데 무엇이든지 이 남자 8살짜리 동생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탈출하지 못해요. 둘 다 특권층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특권층인가 하면 어떻게 하다가 이 여자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어가지고 그 수용소 안에 앞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남자는 또 시체를 치우는 그러한 작업을 했어요. 그 당시 시체는 어떤 시체들이냐? 다 죽는 걸 날짜를 꼽아 기다리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그냥 다가가요. 자살하는 거죠, 그게. 총 맞아 죽는 거야. 아예. 너무나 힘들고. 그게 또 전기, 초고압선이 흐릅니다. 그럼 바로 즉사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서 시신 처리하는 그런 작업을 이 남자가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되고 쓰레기 더미 같은 데에서 거기 숨어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피아노와 만돌린 연주를 할 수 있었고 남자는 성악가 기질의 재질이 있어 노래를 아주 잘 불러가지고 독일 그 시큐리티 가드 한테 불려가가지고 노래 불러주는 광대 노릇을 하고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있죠? 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온 그 여자인데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만나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었으니까 일단은 노래를 가르쳐주는데 헝가리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걸 이제 배웠겠죠. 내년에 이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해방 기념 75주년에 초청받아서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여자 누나는 이제 작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두 명 살아있고 세계적으로 흩어진 사람은 한 1,000명, 2,000명밖에 살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 72-3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정말 좀 미스테리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영어 액센트를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때까지 이 남자 주인공이 아들하고 한테 자식한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 도대체 어떻게 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 뭐 몰라도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진화하는데 결국은 이제 아이들 또 손자들이 그 닭다리 못 이겨서 책을 출판하게 되죠. One Voice, Two Lives from Auschwitz Prisoner to 101 Airborne Trooper. 이 사람이 해방되면서 미군에 편입이 돼가지고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출판됐는데 그 스토리 속에 이 누나 이야기가 끼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추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건너 뛰어서 고로 수용소 출신인 사람들이 그 살아있을 때 어디에 있는 건 모르지만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해들어가지고 일단 아이덴티파이가 됐어요. 여인은 슬로바키아 출신으로서 이제 대학생일 때 잡혀왔어요. 그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서로 어떻게 그 연애를 하고 만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그 아피스 일을 하기 때문에 다큐멘테이션 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힌들러스 리스트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사인먼트를 바꾸는 거지. 어떻게 하면 죽느냐? 그 열차에 타면 죽는 거예요. 열차 타면 저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소각장으로 그냥 실려가는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이 누나 지피가 이 동생 위즈니아를 살리는데 서류 조작을 했어. 그렇게 하는 거지.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는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은 이 사람의 초이스에 달려있는 거라 하는 그런 정말로 가슴 아픈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역사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 살리면 그게 기록에 남은 거 있어야 그게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그걸 죽기 전에 다섯 번이라고 했다. 나중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남자는 그 수용소에서 어떻게 탈출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소련군이 진군하게 되고 소련군이 진군하자 유대인들 남아있는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그 죄수들한테 삽자루를 지어주고 무덤을 파괴하고 거기서 총을 쏘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삽자루를 자기가 받는 순간 독일군을 이렇게 쳐서 도망을 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19살이 된 이 소녀는 자기 이모가 있는 뉴욕의 브롱스로 이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때 이제 서로 헤어져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UN 난민 구호하는 그 단체에서 활약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The Exodus라는 그 폴 뉴만이 나오는 그 영화 아시죠?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나 유럽에서 난민이었어요. 난민이라는 것은 Displaced People이라는 말로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Displaced. 자기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라와의 그 어떤 약조도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NGO 단체들이 결성을 해가지고 아주 매스 엑소더스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배에 태워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으로 송환하는 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금하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violation 하기까지 그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보내고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게 되는데 이 일을 돕는 일을 이 지피라는 여인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과거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미래만 살고 싶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안 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맨하탄 이스트 30가 아파트에서 여인이 홀로 살고 있어요. 결혼한 남편은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런데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서로가 모르다가 옛날에 그 뭐 한 가지만 이렇게 트리그만 해준 거 그냥 놀랄 일이 아니겠어요. 특히 여인은 나이 99세가 돼가지고 눈이 어둡거든요. 귀도 안 들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나더래. 완전 막 눈을 뜨고 이야기가 버블처럼 터지는 거예요. 아니 네가 살아있다니. 그것도 영어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어색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본래 슬로바키아 출신, 폴란드 출신, 영어 그때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찾아온 그 동생 남자한테 야 네가 손자들한테 내가 연인이랑 사랑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냐고 하니까 그 남자가 껄껄 웃으면서 그럼 했지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뉴욕타임즈 제목에 둘째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Was she the reason he was alive today? 그 남자 동생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이유가 그 여자 때문이냐라는 그런 서브타이틀이 있어요. 그 이 질문을 이 남자가 직접 하는 것이 누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누나 때문이 맞지? 그렇게 그러면서 손가락을 다섯 개를 딱 내가 다섯 분들을 살렸다. 죽음의 그 열차 살려준 거죠.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것은 이제 자기도 짐작을 했대요. 자기를 살려준 것은 누나라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바르샤바 그 다운타운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 이 말에 대해서는 이 남자가 쇼킹을 보고 자기는 해방된 기쁨을 해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그 자유의 삶을 찾아서 여기서 뛰고 저기서 뛰고 살았다. 눈물 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I loved you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남자도 I loved you too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린 만남이 있고 나서 1, 2년 후에 여인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거 엄청난 스토리입니다. 유대인의 그 스토리로서 이렇게 감동적인 것은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 여인이 죽기 전에 만난 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그 누나 지피가 동생한테 부탁을 뭘 했겠어요? 내가 가르친 헝가리 노래 부르라. 근데 이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아티클 보니까 제가 살았던 필라델피아 그 바로 위에 레비타운이라고 그 프리스톤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누나가 가르쳐준 노래를 불러주고 그 가사 아직까지 안 잊어버려요. 72년 후에. 사실 저는 여기 무슨 교훈을 찾고 의미를 찾고 이렇게 묻고 싶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서의 그 삶 가운데 그 당하는 고난은 말로 할 수 없는데 타인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잘못 때문에 그 겪는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다는 걸 저는 이것을 보입니다. 물론 다른 너무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또 있겠죠. 이와 같이 유대인의 민족은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이 이름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 민족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방 한 칸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거, 쫓아내는 그런 민족이에요. 이름대로 못 사는 것이죠. 다 뭐 예수도 있고 복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모두에게 슬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당신의 제자가 되어 이름에 알맞게 사는지 오늘 이스라엘의 경우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살았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인데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이 세상의 모양을 쫓아가는 바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참 조그만한 헌금을 하여 또 이웃을 돕고자 합니다. 하나의 형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